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주석가 매튜 헤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인하여서 흩어진 그 상황을 두고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는 이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낸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의 내용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된 그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참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고 했는데 성령에 충만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의해서 온 세상에 기쁨이 전파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세상에 불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성령에 불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꺼뜨리기 위하여서 그 불을 흩어버릴 때에 그 불이 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불은 꺼지지 않고 도리어 더욱 불길이 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불이 났을 때 그것을 끄겠다고 막 두들겨서 불을 끄는데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한 불 불면 거기에 더 큰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씨가 흩어지면서 더 큰 불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참으로 이 성령의 불길을 꺼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끄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놀랍게 그와 같은 박해를 통하여서 더 강력한 이 성령의 불길, 복음의 불길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빌립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빌립의 사역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빌립은 가장 뜨거운 불똥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교회가 세운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과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받고 있습니다. 누가는 박해의 결과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공중 앞에서 설교를 하였다라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하여서 어디에 가든지 그들이 그것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전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책자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어준다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전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경험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성령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을 숨길 수 없어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신다. 그것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사건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들은 빌립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박해의 결과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과 사마리아의 전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로 흩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 일이 아니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거기에는 어떤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은 좀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이나 이방으로 나아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가가 특별히 빌립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누가가 소개해 주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같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북쪽, 옛날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던 모든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거기에는 아주 이 천한 사람들, 농사꾼들, 목동들 그런 사람들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의 정책은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저곳으로 옮기고 바벨론으로 옮기고 이 비어있는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끌고 와서 거기에 살도록 하였습니다. 이른바 혼합 정책을 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땅에는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이 섞여서 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는 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는 하였지만 사마리아에까지 들어가서 살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오랫도록 이방인들이 와서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비록 모세오경을 자신들의 이 성경으로 삼고 그리고 그리심산에 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미신적이었고 이방의 종교가 섞여 있는 그와 같은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이룬 유대인들은 이 북쪽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혼혈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더욱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북쪽에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새로 시작하는 유대인들을 지극히 미워하게 되었고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족이라고 미워하고 증오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조차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큰 사건이 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행한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참으로 거기에 영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 있는데 9절 말씀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크게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거기에는 마술을 행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큰 능력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면서 이 사람은 큰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읽어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나에게도 이 권능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임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내가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이 시몬은 마술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는 이방 종교 가운데서 이 마술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도 거들먹거리는 그런 거짓 선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청종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만 혼혈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매우 순수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시몬이 마술을 행하였기 때문에 큰 능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체험적인 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이 그들을 놀라게 하는 마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추종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신앙은 대개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할 때에 행하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감정과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로소 빌립에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빌립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기조차도 싫어하는 그와 같은 시대에 빌립은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몬과 같은 마술사가 행하는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여기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사탄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모세가 장차 오리라 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칠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빌립의 가르치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암흑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던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빌립의 사역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가기를 주저하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사역이 우리에게 참으로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어떤 외적인 큰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거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물론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기를 좋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과 같이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처럼 우리를 외적으로 극히 미워하는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친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낯설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열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장애물이 있다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현실은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로 한 번도 그것이 장애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영적인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훨씬 어려운 곳에, 적대적인 곳에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의 사역에 축복해 주셔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고 저희가 그 전도함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이 사람이 내가 복음을 말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주저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빌립의 사역을 보면서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빌립의 사역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누가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거기에는 복음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빌립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무엇을 전하였습니까? 그가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다 화해할 수 있다 이런 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종교가 잘못된 것이고 너희들의 역사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전한 것은 오로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장차 올 메시아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선지자가 이 시몬 마법사 시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말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막연히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막연한지 참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없는 이 시대의 피상적인 생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적인 이해를 가졌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 본문을 말할 때에 그들이 빌립의 전하는 말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그리고 남녀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빌립의 사역을 통하여 사마리아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가 사용한 말들은 참된 복음 전파의 결과로 그들이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하거나 기독교 안에 그들이 들어와서 명목적인 신앙인이 됐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몬의 마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그런 체험적이고 감정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에서 돌이켜 참된 구원의 신앙 안에 그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첫 번째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첫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회개의 요청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사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400년 후에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요한이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치 않은 자들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믿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사도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도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한 영혼이 믿고 세례받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바울이 말하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회개도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면은 무조건 막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해내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듣고 생각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 자체가 바로 다시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회개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들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처하는 확실한 결론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바꿀 의사가 있는지를 숙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에서 자신의 생각을 비추어 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자신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기꺼이 나는 내 생각과 삶을 바꿀 의사가 있는가?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의 태도가 있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마음 가운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나는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의지와 그와 같은 결단이 없는 것을 보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바꿀 것인가?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식하는 데서 나아가서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미지근한 상태에서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는 즉시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지금은 가라, 나중에 다시 내가 그것을 듣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는데 벨릭스는 두 번 다시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생각하고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은 회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듣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복음이 명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잘못된 삶의 태도를 바꾸고 이제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혁하는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회개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삶의 그 잘못된 것을 보고 깊이 생각해 보고 내가 어떻게 나의 이 잘못을 벗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을 가지고 애통해 하면서 자신의 죄를 버리고자 결단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된 상태에서 떠나는 그와 같은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와 같이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삶을 살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빌립의 사역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결과 그곳에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빌립이 오기 전에 이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곳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마술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종교는 항상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옭아맵니다. 거짓 교훈으로 옭아맵니다. 위협으로 옭아맵니다. 두려움으로 굴복하게 만듭니다. 거짓된 권세로 사람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적인 그런 굴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항상 참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항상 그런 기쁨이 참된 신앙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는과 기도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서 성의 그 감옥에 있는 문을 열리게 하고 착고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자결하려고 하였을 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두려웠을 때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였고 이 간수가 자기의 온 집안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1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곳에 언제나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이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온통 이 세상에서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세상에서 이런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현실을 직시할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다른 종교와 철학과 그리고 사상을 의지하여서 내면의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결코 거기에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많은 종교를 전전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 가운데서 결코 이런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성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시몬 마구스가 주는 그 놀랄만한 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참된 복음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될 때에 온 성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자 그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도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참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 얻은 그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인식하도록, 그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새롭게 솟아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이 기쁨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자들에게 이 기쁨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고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의 이 죽으심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을 줄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함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만이 우리의 참된 음료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참된 기쁨을 얻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